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프롤로그 아직은 나만 아는 이야기 여기 완벽히 아름답지만 잠옷 쓸쓸한 부엌이 있다. 근사한 디자이너 조명과 듬직한 원목 조리대, 칠면조도 들어갈 넉넉한 오븐,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조리도구 세트. 햇살을 쏟아내는 창문, 창밖 풍경은 잔디와 호수. 누구나 갖고 싶은 그림 같은 부엌이지만 누구도 요리하지 않는다. 이곳은 덴마크의 생활공동체 스바놀름. 우리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씩 일하고 떠나는 자원봉사자. 정식 호칭은 게스트다. 대학원생 덴마크인 둘과 오스트리아인 하나, 세계를 여행하는 노마드 체코인 커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독일인 하나, 가구 디자이너 일본인 하나, 그리고 내가 있다. 어떤 약속도 없이 그 공간, 그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 식사는 식당에서 때맞춰 충분히 제공하지만 우리는 성장기 아이들처럼 돌아서면 허기가 졌다. 저장고에는 밀가루부터 파스타, 찰기와 모양이 다른 각종 쌀, 온갖 향신료에 심지어 김발까지 있어서 언제든 간식과 야식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밭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맥주 꼭지를 겨우 딸 정도의 힘과 의지뿐이라는 사실. 이 고독한 부엌의 사연이다. 그날도 다를 바 없었다. 흙먼지에 도포된 채 퇴근한 우리는 부엌 한쪽에 낡은 카우치에 끼어 앉아 맥주만 들이붓고 있었다. 나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곳에 와서 노동 후 맥주의 맛을 아는 몸이 되어버렸다. 허나 맥주로는 달랠 수 없는 헛헛함이 있는 법. 이 몸은 달달한 것을 원한다. 퇴근하자마자 밀가루와 버터, 코코아 파우더로 간단한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 오븐에 넣어둔 터였다. 30분이면 다 구워질 테고 20분쯤 지났으니 이제 중간 점검차 오븐을 들여봐야 할 때다. 오븐은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원래도 유리에 필름 코팅이 되어 있는 데다 오랜 기간 청소 없이 방치된 탓이었다. 사정 모르는 깔끔쟁이가 나타나 청소를 해도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더러워졌기에 청소하지 않는 것이 이곳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물론 한다면 말리는 사람은 없다. 오븐 문을 조금 열자 달큰한 열기가 훅 빠져나왔다. 재빨리 쿠키 상태를 확인하고 열기가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둘러 문을 닫았다. 쿠키는 괜찮았다. 무릎에 손을 짚고 무심코 오른쪽을 바라보며 끙차 일어나려는 그때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곳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존재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이건 뭐야? 아니, 당신 누구야? 지금 이 공동체에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다. 새까맣고 동글동글한 그는 분명 한국인이었다. 부엌벽은 방명록 역할을 한다. 게스트는 스바놀룸을 떠나면서 부엌벽에 작별의 말을 적는 전통이 있다. 오가는 게스트가 많다 보니 벽이란 벽은 죄다 보드마카로 쓴 문장으로 빼곡하다. 누구는 군럭 정도로 간다니, 누구는 그림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오븐의 오른쪽 면에도 벽이 있다. 다만 상단에 큰 창이 뚫려 있고 창 바로 아래에는 원목조리대가 박혀 있어서 방명록은 못 될 벽이다. 존재는 조리대 밑에 바짝 붙어 있었다.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다. 카우치에 앉아 있어도 볼 수 없다. 아주 조그맣게 누가 봐도 숨어 있겠다는 의도가 분명했고 방법은 유효했다. 유일하게 오븐을 쓰고 또 유일하게 한국어를 읽는 게스트가 하필이면 그 앞에 쪼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의 두려움을 여기 숨기고 가겠다. 또박또박 적힌 한글 문장. 지금 여기 스바놀룸에 사는 150여 명 중에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니. 은밀한 일이었다. 스바놀룸에는 스반홀름어든 게스트든 자국인, 덴마크인을 비롯한 유럽인이 대다수다. 자기 일 외에는 무심한 편이라 고불고불 그림 같은 글자는 봤다 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말리타양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국어는 어찌할 수 없는 반가움을 튀어나오게 한다. 두려움이라니, 숨긴다니. 애처로우면서 한편 야무진 느낌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정으로 덴마크 시골까지 찾아왔을까? 여기 숨기고 갔다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지금 가벼울까? 나는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8시에 밭으로 향한다. 6시간 동안 흙바닥을 기며 일한다. 숙소에 돌아온다. 부엌에서 맥주로 목구멍의 먼지를 씻어낸다. 저녁 급식을 받는다. 부엌으로 다시 모여들어 시시덕거리다 자기 침대로 간다. 눈을 뜨면 같은 하루가 또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서로 모르고 살던 지구 각지의 우리를 어느 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루를 보내게 만든 걸까? 우리는 떠날 때 어느 벽에 어떤 문장을 남길까? 누더기 같은 작업복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태연한 모습 뒤에는 끝내 알 수 없는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까? 비밀을 발견한 날은 두 달로 약속한 스바놀룸 체류가 막바지로 향하던 때였다. 평생 잡초 한 포기 뽑아본 적 없는 도시 사람으로서 모든 일정과 노동의 형태가 자연현상에 따라 결정되고 몸은 그에 순응할 뿐인 생활은 생경했다. 유럽에서 겪는 네 번째 장기 여행이자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덜 호들갑스러웠다. 8명의 게스트와 150여 스반 홀름어들, 하늘과 구름, 땅이 내어준 아직은 나만 아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써보려 한다. 하정 혹은 썸머.
KBS 오디오북
로맨틱 반지하.
코펜하겐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우선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기차로 프레데릭슨역까지, 프레데릭슨역에서 230 알번 버스로 크로그스트루프 교회 정거장까지 가면 돼요. 거기에서 공동체까지 걸을 수도 있지만 짐이 많으면 미리 픽업을 요청해 두세요.
첫 북유럽 여행길, 정화의 길 안내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버스는 긴장 포인트였다. 교회 정거장은 시골 복판이고 정거장에 사람이 있을 확률은 없다. 미리 벨을 누르지 않으면 기사는 빈 정거장을 지나칠 것이고 미리 벨을 누르려면 지리에 익숙하거나 안내방송을 알아들어야 할 텐데 둘 다 불가능했다. 랜드마크도 없이 가도 가도 똑같이 생긴 들판에서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 것인가. 결정적으로 덴마크어는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발음이 너무 생소해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시골 버스를 몇 번 경험했기에 나름의 대비책이 있었다. 종이에 정거장 이름을 대문자로 쓰고 버스에 올라탈 때 아무 말 없이 기사에게 보여주며 씩 웃는 것이다. 백이면 백, 기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하는 간절한 눈빛을 여정 내내 보내고 있으면 된다. 준비한 종이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운 좋게 우측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머나, 버스의 앞쪽과 중앙에 예쁘게 놓인 모니터. 버스가 달리는 동안 모니터에는 곧 닿을 정거장의 이름이 주르륵 나타났다.
오, 북유럽.
되던 것도 안 되는 일이 허다한 남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기차가 이탈리아 국경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연착된다거나 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감탄이 흘러나왔다. 정보기술과 인류애에 힘입어 무사히 크로그스트루프 교회에 도착했다. 정거장은 무성이 자란 수풀에 파묻혀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황량한 풍경 속에서 덩그러니 바람을 맞고 있자니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내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편안한 인상의 백발 할아버지였다. 입고 있는 체크무늬 작업 셔츠의 질감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오래 입으면서 세탁을 반복한 탓에 원래의 강인함에 조금의 사뿐함이 더해진 그런 질감. 인사와 환담을 나누는 사이 금세 공동체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담쟁이로 뒤덮인 건물 앞에 짐을 내려주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피라는 여자아이에게 인계되었다. 크로스백을 귀엽게 맨 소피는 스반홀름어이자 나의 안내자였다. 일할 곳, 밥 먹는 곳 등등 공동체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설명해 주는데 모든 게스트에게 이런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니 참으로 다정한 처사. 하지만 시차 적응도 아직인 데다 오는 내내 잡고 있던 긴장의 끈을 탁 놓아버린 나는 소피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살아보면 아니까 해보면 알 테지. 금요일 오후의 공동체는 고요했다. 농부들은 밭에, 요리팀은 식당, 빌딩팀은 공동체 곳곳에 퍼져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렇게 스바놀룸 부지에서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펜하겐 시내 등 외부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다. 나른한 정신으로 들여다본 스바놀룸의 풍경은 비현실적이었다. 포근하고 잘 마른 햇살,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 눈이 시린 연두빛 잔디밭과 촉촉한 숲, 지푸른 호수, 느릿느릿 풀을 뜯는 솟대. 이런 배경 속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빨간 바탕의 하얀 십자가, 덴마크 국기. 미끄럼을 타며 생소한 언어로 재잘거리는 백금발의 아이들. 어디로 눈을 돌려도 초록. 아, 좋다. 과장하자면 몸을 떠난 영혼이 어떤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의 안내자를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곧 잔디밭에 누울 태세가 될 무렵 소피가 말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아침 8시까지 패킹 팩토리로 출근하면 돼. 아까 차에서 내린 그 건물 메인 빌딩이라고 불러. 거기 지하가 게스트 숙소야. 내려가 보면 알아.
오늘의 기분만큼이나 숭덩숭덩한 안내였다. 메인 빌딩 앞에 내려두었던 배낭과 짐가방을 챙겨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찾았다. 지하 감옥 입구를 연상시키는 좁고 투박한 나무 문 앞에서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천국을 살폈으니 이제 연옥편인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계단은 고작 5칸. 그 아래로 새하얀 방문들이 서늘하게 늘어서 있었다. 숙소는 지하가 아니라 반지하였다. 행복의 나라 덴마크까지 와서 반지하 살이라니. 문에는 각각 1, 2, 3 방번호가 있고 손바닥만하게 칠해진 칠판 페인트에 방 주인의 이름이 분홍 분필로 적혀 있었다.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우측에 있는 1번 방에 내 이름이 있었다. 썸머. 여기가 내 감방. 아니, 그냥 방인가? 차가운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순간 잠이 번쩍 깼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빛. 분명 반지하인데 빛으로 꽉 찬,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빛의 방이라니. 빛에 눈을 적응시킨 후 찬찬히 방을 관찰했다. 두 평이 채 안 되는 아담한 크기에 책상, 침대, 의자까지 모든 것이 하얗다. 정면에는 우리나라 반지하 방처럼 지면과 같은 높이에 창이 크게 뚫려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살벌한 방범용 창살과 먼지 낀 방충망 대신 하얀 나무틀 유리창과 희고 얇은 면 커튼이 살랑거렸다. 그 너머로는 아까 밖에서 본 풍경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낡았는데 허름하지 않았다. 가구며 벽이며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구석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어울렸다. 짐을 몸 밖에 둔 채 핸드폰만 가지고 들어가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다. 시꺼먼 짐가방이 순백의 방을 더럽히기 전에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다. 방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창가였다. 창이 그저 뚫린 것이 아니라 벽에 딱 중간에 한 사람이 다리 뻗고 앉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턱이 있고 그 턱이 끝나는 곳에 창이나 있는 것이다. 자연광을 조명 삼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기 좋은 공간이었다. 그렇게 하려는 듯 턱에는 두꺼운 담요가 깔려있고 등받이용 쿠션도 넉넉했다. 건물 전면을 뒤덮은 담쟁이와 장미 덩굴이 창틀을 슬쩍 감싸고 있어서 이파리가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방안이 수면처럼 일렁이며 반짝였다. 바깥의 기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방이었다. 비나 눈이 내린다면 가슴 뻐근하게 아름다울 것이 분명했다.